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정상회의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자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나토의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구조적인 도전을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구조적인 도전을 한다면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중국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토는 국방예산과 핵무기에 있어 중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2090억 달러인데 반해 나토 30개 회원국의 올해 군비 총액은 1조 1700억 달러라며 이는 전 세계 군비 총액의 절반 이상이며 중국의 5.6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나토는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야심과 확고한 행동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동맹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 등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서양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무역기술위원회 발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기후변화, 민주주의 가치 수호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 출범은 21세기 경제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고 기술과 표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율하며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정상들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코백스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개혁에 전념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한 여행 재개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안정성과 사이버 범죄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피트니크 통신은 오늘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다룰 주요 안건은 전략적 안정성과 정보 안보,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경제협력과 기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문제 등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영내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시리아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이란 핵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영국과 호주가 오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벤테한 호주 무역장관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런던에서 만나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 처음으로 맺는 무역협정입니다. 태한 장관은 양국 총리가 밤새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FTA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일자리와 산업, 무역 측면에서 승리이며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와 존슨 총리는 이날 협정 체결을 공식 선언하고 세부 합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오늘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미사일 탑재 순양함인 차일로, 구축함 할치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고정익 전투기와 태전익 항공기의 비행작전, 해상타격작전, 육상 공중병력의 합동 전술훈련 등을 포함한 해양안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의 일상적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앞서 지난 4월엔 미 해군 시오도로 루즈벨트호가 이끄는 항공전단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링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동시에 훈련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중 관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해외 독재 정권의 불법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내용이 언급돼 북한이 반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몰수된 전 세계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해 북한 등 독재정권의 부패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지난 11일 법무부가 해외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동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과 민주당 스티브 코헨 하원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둑 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미국에 몰수된 불법 자산 내역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웹사이트에 해당 정부 사람들로부터 도난당해 미국에 의해 회수된 자산이라는 제목 아래 부패의 대상인 해외 정부의 이름과 회수된 자산의 총액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추가 자산이 몰수될 경우 이를 포함하기 위해 웹사이트 내용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웹사이트 갱신은 해당 자산이 몰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사법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회수된 자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반환 과정에 대한 감시를 조건으로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반환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특정 국가의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발의될 경우 미국에 몰수된 북한 자산과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해외 기업 등의 자산 내역이 공개되는 겁니다. 법안은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딤필리스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전 세계 독재자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절도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파렴치한 부패를 조명하고 독재자들과 전 세계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으며 도둑 정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부패한 독재주의 정권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향한 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침묵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해외 부패로부터 비롯된 절도를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전사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불법 석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자산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에 몰수된 해외의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적어도 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들은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며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담기면서 그동안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왔던 북한이 반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보다는 긴장 고조에 이은 군사도발의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해온 표현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인권 존중 촉구가 직접 거론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즉 CVIA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에 대해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위한 대미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협상 재개를 놓고 대외 메시지를 삼가하면서 기싸움을 벌여온 북한이 서방 국가들의 일치된 강경 메시지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G7이나 나토 정상회담 성명 내용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조종한 결과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미로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특히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꺼리는 단어들인 CBID, CBIA, G7과 또 나토의 공동성명에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반발할 여지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G7과 나토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유럽사회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 보여왔던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미국의 최근 독자적 대북 메시지와는 결이 다른 강한 톤의 이번 성명들에 대해 북한이 미국이 주도한 결과로 판단할지 또 그런 판단에 따라 당장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지에 대해선 북한 스스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든 반발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다며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던 그동안의 어중간한 태도에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북한이 당분간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지고 강경한 모드, 소위 말해서 국방력 강화, 국방공호 강화라는 모드를 통해서 자신의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강경 자세, 소위 이제 도발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전략무기 개발은 지속된다라는 강경 자세를 당분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발 메시지를 내보낸다면 이미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신하거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 인사나 관련 부처의 담화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공동성명들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확인한 계기로 판단하고 도발로 긴장 수위를 높인 뒤 대화에 복귀하는 과거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것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놓고 북한 지도부가 내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곧바로 재개되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계기로는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분위기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시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8월 연합군사훈련 시기에는 북한이 나름대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전략도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편 G7과 나토 정상회의 성명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견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미중 갈등 격화 과정에서 향후 북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통일연구원 박사는 이번 공동성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 전면 압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이 이처럼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북한이 활용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난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남북관계 막혀있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 이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재가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곤란을 해소해내는데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향후에 중국의 대북 지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민 박사는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중국 동조화 현상도 강해지곤 했다며 북한으로선 대미 장기전에 대비해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병곤 박사는 중국도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미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북핵 협력 문제를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40개 내지 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지속적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움직임을 반영했다며 핵탄두 규모와 미사일 운반 체계 모두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4일 발표한 국제 군비, 군축, 국제 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를 40개에서 50개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연구소가 지난해 보고서에서 추정했던 30개에서 40개보다 10개 늘어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운반 체계를 실험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건 인정했지만 핵무기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만 80개로 추산한 전 세계 핵무기 규모에 북한의 핵탄두 추정치는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원심불리기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핵탄두 규모가 전년 보고서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that's because of the assumed continued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in the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지 여부 등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며 그러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기 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정 규모는 그동안 단체와 전문가들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개에서 116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리면 2027년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같은 달 북한 전문 매체 38 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분석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등을 계산하면 해커 박사의 추정대로 40개에서 50개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실전 운영하는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important part of the number is more about to what extent has North Korea
북한의 핵탄두 보유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운반 능력도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은 훨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합의 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는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모두 1만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25개는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 2천여 개는 고도의 작전 경계 태세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가 지난해 추정치 13,400개보다 3,020개 감소한 건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 세계 실전용 핵탄두 감소는 교착돼 있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라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와 미사일, 항공기 운반 시스템, 핵무기 생산 시설 등을 교체하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값비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현대화된 일부 핵무기 체계는 비약적으로 또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일부는 감소하는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냉전의 끝이자 미래 핵무기 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과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잇따라 사용되는 데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 등을 제거하려는 북한 정권의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용됐지만 닷새 후 개최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어 13일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다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을 그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요한 대북 정책으로 거듭 강조해온 외교엔 북한과의 대화 시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제재 공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를 대외 정책의 중심에 다시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며 유엔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 노력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설득 노력도 외교로 규정해 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최근 하원 세 줄이 베티 맥콜럼 위원장과 켄 칼버트 공화당 간사에게 미사일 방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11일 발송된 이 서한에는 조 윌슨, 더그 램본, 마이크 터너 등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9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중 전술, 전략,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 등에 대한 89억 달러 요청은 전년도 예산 105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불량 국가들은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능가할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초기 핵 비축량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본토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점점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북한과 함께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우주 로켓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격적 성격의 로켓 발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식 발사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원과 하원 관련 상임위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서방국들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국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인 미넨 안보회의는 최근 발표한 미넨 안보 보고서 2021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59%, 일본인 62%가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선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각각 32%와 26%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인과 인도인 각각 42%, 일본인 53%는 향후 1년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17%, 러시아인은 11%만이 이런 전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12개 조사 대상국 중 9개 나라가 북한을 위협국으로 지목했고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3개국만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계 주요 12개국 국민들 가운데 56%는 앞으로 1년간 북한의 위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자국이 북한발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도 53%, 일본 41%, 남아프리카공화국 40%, 미국 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브릭스 5개국 등 12개국에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별 영역별 위협, 향후 1년간 위협 증감 전망, 위협 현실화 가능성,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0에서 10점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이버 공격, 중국, 정치적 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적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의 순으로 위협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30개 항목 가운데 기후변화와 함께 15번째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최대 위협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코로나 팬데믹 등을 상위 위협으로 꼽았으며 북한은 가장 낮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권위주의적 도전이 증가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대결과 조직적인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등 역내 기존 신흥 강국의 결정과 궤적이 저울의 추를 한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이곳에서 관여를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You know, we must prepare together for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Competition with China is going to be stiff.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무기시장으로 군사력과 잠재적 분쟁의 중심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군 현대화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국방예산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제2의 핵시대에서 핵 억제력과 위험의 원점으로 인식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로 인해 일본과 한국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금기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심지어는 타이완의 핵무장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3년 창설된 미넨 안보회의는 국가원수와 장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립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이미 전자기파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미국의 자문단체가 밝혔습니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러시아 분석관을 지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서구사회는 북한의 기만술 등으로 인해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 국토 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신뢰할 만한 정보 소식통들 모두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MP탄이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 NEMP와 핵폭발 없이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 NNEMP로 나뉩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EMP탄 배치를 공표하고 핵폭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 NNEMP의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북한은 이미 핵분열 방식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 기술을 차용한 초강력 EMP 무기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초강력 EMP탄은 잠재적으로 미터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미군 시설이 EMP 공격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인 미터당 50kV를 초과한다고 프라이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의 초강력 EMP탄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두 명의 장성이 2004년 미 의회가 발족한 EMP위원회에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MP위원회는 미 의회가 적성국의 EMP 공격 역량과 방어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프라이 박사도 위원회 일원으로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두 러시아 장성들은 EMP위원회에 북한이 수년 안에 무기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성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어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에 1에서 2킬로톤, 2009년과 2013년에는 6에서 9킬로톤의 저위력 폭발을 야기한 정황은 아주 낮은 폭발력이 필요한 초강력 EMP 무기 실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낮은 폭발력 때문에 주시하지 않았지만 초강력 EMP 폭탄은 광자와 전자의 탄성 산란을 야기하는 감마선을 발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프라이어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핵 4차 회담, 6차 회담 등에 관여했던 마이클 던 미 공군 중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 북한 측은 핵폭탄보다 더 큰 무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던 공군 중장이 그 이후 북한이 언급한 무기에 대해서 당시 중국과 러시아 관리로부터 초강력 EMP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워싱턴에 직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어 박사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발사한 금성 3호, 금성 4호 위성이 구소련이 냉전 시절 기획한 기밀 무기 부분 궤도 폭격 체계 FOBS의 궤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분 궤도 폭격 체계 FOBS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형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가 없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북한이 잠재적으로 부분 궤도 폭격 체계를 활용해 초강력 EMP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라이어 박사는 북한은 핵폭발을 이용하지 않은 EMP 무기체계 NNEMP 기술도 확보했다며 EMP 대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확보한 EMP 대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향하는 항공기 운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0년 12월, 2011년,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 한국 내 통신 장애는 재래식 EMP 무기체계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프라이어 박사가 참여한 EMP 위원회는 북한의 역량을 경고하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EMP 위협의 실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임스 보거트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니아타 대학 물리학 교수는 2017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00번 가까이 실험을 거친 핵무기와 달리 EMP는 실험에 기반을 두지 않는 과학의 영역이며 따라서 깊은 지식이 추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핵무기 자체가 EMP 무기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적성국의 EMP 공격에 대한 국가적 기관시설에 대한 방어대책을 처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또 미 공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EMP 공격에 대한 보안조사를 의뢰하는 1,650만 달러 규모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이 556만 톤으로 추산된다고 UN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86만 톤으로 전망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0 양곡연도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을 도정전 기준 약 556만 1000톤으로 추산했습니다. FAO는 14일 발표한 2020-2021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 수확량과 올해 6월 이모작 작물과 경사지 농작물 수확량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쌀 수확량은 211만 3000톤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옥수수 221만 4천 톤, 감자 37만 7천 톤, 콩 23만 톤, 기타 16만 1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봄감자와 밀, 보리 수확량은 46만 6천 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이 예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콩과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2% 정도 늘어난 반면 쌀 수확량은 5년 평균보다 10% 감소했습니다. FAO는 쌀 수확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강우량 부족과 지난해 8월 초부터 시작된 태풍과 홍수 등 열악한 기상 여건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 강우량이 예년 평균치보다 적어 봄철 모내기 작업이 지연됐고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태풍과 홍수가 작황에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이모작 작물 수확은 양호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면서 봄 감자와 밀, 보리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한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만 5천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 8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입이나 식량 지원 등으로 부족량을 메우지 못하면 올 8월부터 10월 사이에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신의주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단둥시가 북한 측의 국경 봉쇄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내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지난 11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역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겨울을 겪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이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교역의 3분의 2가 통과하는 이 도시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2019년에 비해 80% 넘게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 즉 조중우의교 부근 거리에 줄지어 있던 무역 상점들은 닫혀 있거나 한산한 상태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현지에서 세관 중개업을 하는 여성을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이 잠시 국경을 열어 마스크나 체온계 등 긴급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물량은 한 주에 트럭 10대가량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시기에는 한 주에 수백 대의 트럭이 조중의 의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포린 폴리시는 또 북한과의 무역은 불확실성이 커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 여겨지면서 중국에서도 대형 국영기업은 기피하고 작은 민간 업체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각에선 북한과 중국이 국경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랴오닝성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북중 무역이 증가세를 보인 건 농번기를 앞두고 북한 내 비료와 농업용품, 농업자재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대부분 육로가 아닌 해로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북한 전문가 루차오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설탕이나 식용유, 화장지, 세척제 등 일용품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북한과의 교류로 경제가 번영할 것으로 기대했던 단둥시 주민들이 이제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주민들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면서 단둥시의 세관 사무소는 사실상 닫혀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2019년 2%였던 단둥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는 0.4%에 그쳤다며 북한을 포함한 대외무역 감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변종 감염증에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의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의 국경 봉쇄가 곧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5개 성 가운데 지린성이 지난해 대북 교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랴오닝성과 광둥성, 푸젠성, 지린성, 산둥성 등 5개 성 가운데 지린성은 지난해 대북교역이 무려 91.5% 감소했습니다. 코트라는 지린성과 북한의 무역에서 역외 과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 정도로 가장 크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양국 간 역외 과공 무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역외 가공 무역에는 시계 부품과 머리카락 등을 이용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코트라는 2019년 지린성의 역외 가공을 통한 대북 거래액은 1억 8,9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9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코트라는 역외 가공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 주력해온 대중수출 형태라면서 역외 가공 분야의 수출 감소는 북한 내 공장 운영 중단, 실업률 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등 북한 경제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블린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14년 탈북 후 같은 해 겨울 미국 땅을 밟은 20대 여성 에블린 정 씨.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일 것이라는 어머니의 결정에 따랐고 중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느라 바빴던 어머니를 떠나 홀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에블린 씨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뀔 때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 난민자들, 이민자들 좀 받는 걸 꺼려 하셨다 이런 소문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주권 가진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소문도 제가 많이 들었어가지고 한국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민권 딴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민권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엄마 7년 동안 저희 어머니 중국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오신 지 1년 반 됐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희 할아버지 보러 오고
그동안 미뤘던 한국으로의 여행을 감행했던 에블린 씨.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책인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도 어머니를 곧바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채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계속 나와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계속 연락하시고 자가격리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를 바로 못 만나게 했어요. 그 이만갑에서.
한국 케이블 방송 중 하나인 채널 AATV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작팀은 에블린 씨와 어머니와의 재회의 감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계획을 에블린 씨에게 알렸던 것인데요.
다른 호텔에 제가 옮겨갔었어요. 엄마를 못 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25일날 다른 호텔에 가서 26일날 진짜 그 촬영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저희 어머니를 딱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저희 어머니도 너무 이제 7년 동안 못 보다 보니까 4년은 또 저희 어머니는 북한 감옥에 계시고 또 7년 동안 못 보고 이제 거의 13년 정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긴 시간 동안 같이 못 있고 잠깐 그냥 탈북할 때만 잠깐 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 가서 완전 엄청 통곡하면서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긴 기다림 끝에 이뤄진 감격스런 재회 장면은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특별한 재회의 순간 이후 에블린 씨는 어머니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편하고 좋아요. 제 엄마니까.
떨어져 살았던 시간만큼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리워했던 두 모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너 엄마가 그 한국 이쁜 비싼 한국 옷도 사주고 그런 기억이나 그러고 널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항상 이쁘다고 터치를 많이 하세요. 뽀뽀도 해주시고 어린애처럼 제가 어린애 마냥 저를 뽀뽀해주시고 막 계속 이쁜 거 사주려고 하고 막 옛날 어릴 때처럼 막 고가의 물건 계속 사주려고 노력하시고 공주님처럼 저를 막 대하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면
어머니에게 에블린 씨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북한 엄마가 감옥에 계실 때 제가 없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다. 감옥에서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엄마가 거기 감옥 북한 감옥에서 잘못돼서 죽는다고 하면 내 딸은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홈리스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런 말씀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제 짐을 막 싸고 이런데 막 울더라고요. 미국 이제 혼자 또 남모르는 나라에 또 이제 혼자 또 홀로 보내야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시나 봐요. 그래서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미국서 사는 딸에게 이것저것 물건과 옷가지 등을 보내면서 딸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 다음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7년 전 중국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미용 전문학교도 마치고 어엿한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일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착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에블린 씨는 여느 난민들처럼 생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작게는 입고 쓰는 물건에서부터
저희 미국 부모님이 중고 옷 매장에 가서 중고 옷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고 입던 옷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도 좀 잘 살다 보니까 중고 옷을 접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인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까지
그 제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하고는 거의 1년 정도 살고 이제 다른 가정하고 2년 살았어요. 그래서 총 3년 살았어요. 두 가정 부모님들 진짜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막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시고 너무 순수하고 진짜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셨어요.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싫어서 바뀐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가족 부모님들이 베지테리언이세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도 돼지고기를 한 일주일에 한 킬로씩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막내 동생이랑 방을 같이 쉐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도 제가 안 되고 막내 동생이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없고 TV도 없고 낮잠도 못 자고 좀 룰이 많았어요. 가정 안에 룰이. 그리고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제가 또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첫 번째 가정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정착 초기. 그러나 손이 크고 키가 무척 컸던 미국인 가족들은 마음이 참 따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틋해요. 그분들하고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받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덴버에 가면 항상 그분들 생각만 제일 먼저 나요. 시간은 짧았지만.
에블린 씨는 두 번째 위탁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스터 케어하고는 그분들은 고기도 먹고. 좀
맞아요. 고기도 먹고 방도 혼자 쓰고 전화도 핸드폰도 쓰고 TV도 볼 수 있고 제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포스터 케어 그분들은 거의 테크놀로지를 안 하고 거의 대화하는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거든요. 네.
에블린 씨는 미국인 위탁 가정의 보살핌으로 미국에서의 첫 정착지인 콜로라도 덴버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극복해야 할 적지 않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에블린 정 씨의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49년 6월 15일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폴크가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쌓인 과로와 콜레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4년 임기 동안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협상을 벌여서 오레곤 지역을 평화적으로 분할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크게 확장한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폴크 집안은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823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 49살로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0대의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며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예상치 못한 사람이 놀랍게 대통령이 된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44년 대선 당시 3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어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오리건 재점유와 텍사스 병합 의지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팽창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정계에 복귀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까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843년 6월 15일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납니다. 노르웨이에서 극작가 입센과 함께 크게 존경받는 작곡가로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페르퀸트를 만들었습니다. 페르퀸트는 전주곡 5곡을 포함해 행진곡, 무곡, 독창곡, 합창곡 등 23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는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퀸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의 작곡가로 평가받는 그리그는 독일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노르웨이 민요와 민속 춤곡을 도입해 노르웨이의 국민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그리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받았고 12살에 작곡을 시작했으며 라이프치 음악원을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며 24살에 성악가 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그는 노르웨이 성 올라브 대십자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네덜란드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아카데미 명예회원,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